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런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이 독서였던 바로사도의 고린도일서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40년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죽어 널브러졌다라는 순화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죽어 나자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광야에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 히브리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를 두 번을 했죠.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한 번, 그 첫 번째 했는데 그 첫 번째 인구 백성 조사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독서의 표현처럼 뭐 싸그리 죽음 속으로 몰아 넣어버리셨다. 그래서 막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서 학살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중간중간에 뭐 그럴 때도 있었죠. 막 이것도 내리고 저것도 내리고 해서 일부를 죽이기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다 기다리셨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첫 백성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에게만, 둘째 세대에게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죠. 여하튼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던 그 1세대, 그 영광스러워 보였던 그 1세대 백성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1세대 백성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가?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약,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또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은 백성이다, 뭐 인간 존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백성은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한 백성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존재는 다른 두 존재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충분히 하나의 존재가 이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존재가 신약에서는 분리될 이유가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이 되죠.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는 죽여버렸고 하나는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이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이 죽음과 생명을 연결합니다. 한 존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뭘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작업을 통해서 그 죽음과 생명을 이제는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문화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속에서 이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인간의 모습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일단 멀리 갈 필요 없이 복음에서 그 한 사람을 뭐 찾아보러 한다면 자케우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자케우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복음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또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모습의 묘사가 많지 않은데 자케우가 그렇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초등부 주일학교 내내 거의 졸업할 때까지 아마도 거기에 등장하는 자케오가 어린아이다, 꼬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케오는 꼬마가 아니라 세관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죠. 이 당시는 세리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세관장이었으니까 나이도 지긋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군중이 가득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로지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고 자케오의 그런 모습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의아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케오가 하고자 했던 회개라는 행동의 용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깊은 고해성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복음서의 이야기만으로는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만 뭐 추측을 해본다면 결국 그것은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구약에서는 자케오라는 인물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복음에서는 이제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면서 자케오는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문학에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나 장면도 많겠죠.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본다면 그 가운데서 또 뭐니뭐니 해도 가장 대중적이고 또 좀 쉽고 또 가장 유명한 회개하는 인물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의 스크루지 영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떠오르시죠? 스크루지 영감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3명의 유령을 만나죠. 정확하게는 뭐 4명입니다만 자기 친구까지 합해서 4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유령과 현재 유령과 미래의 유령을 만나죠. 스크루지는 그 3명의 유령을 통해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기 마음속 깊숙이 감춰져 버린 그의 사랑과 또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령들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도 깨닫게 되죠. 그 유한함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유한함을 돈으로 해결하려던 지난 시절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그걸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훈훈하게 끝을 맺습니다. 또 뭐 책도 책입니다만 요즘은 영화나 동영상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화 속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회개하는 인물 하나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저는 그 영화에서 이제 전쟁의 와중에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듯도 하고 또 영화가 너무 유명하고 인물이 너무 개성이 많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고 또 향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향후 100년 동안 어떠한 공상 영화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영화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인들이 제일 사랑한다는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의 캐릭터 가운데 다스베이더라는 맨날 검은색 옷 입고 가면까지 검은색 그 인물. 그 다스베이더의 원래 이름은 아나킨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들 이름은 스카이워커였죠. 어쨌든 아나킨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이 정의의 편인 제다이였지만 광선검으로 너무 유명하죠. 야망도 있었고 결국 그런 야망이 가족에 대한 염려와 또 이어져가지고 결국 악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다루지를 못해서 악의 편으로 넘어가서 다스베이더라는 그 악의 앞잡이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자기 아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사랑, 자신의 목숨마저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으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회개로 이끌어가는 중에 나오는 그 명대사, 다스베이더가 자기 아들 루크를 보고 한 말, I'm your father라는 그 짧은 말, 한글로 하도 찰지게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 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동안 한국에서는 수없이 그 패러디가 되었던 그 문구입니다. 여튼 다스베이더도 그 악의 구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목숨마저 걸고 아버지를 그곳에서 구하려는 아들의 사랑 덕분에 결국 아버지가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들을 구하고 이제 영혼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회개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구약에서는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궁극적인 판단은 죽음 후로 넘어가게 되었고 인간은 이 생애 안에서는 지속적인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기회를 기다림이라는 그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이죠.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뭐 한 해만 더 드시죠.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기다려봅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니우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원칙일 뿐이지 사람이 하루에 일곱 번씩 니우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죄라는 것을 너무 오래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지은 뭐 잘못이 있다면 그날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날 해결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최대한 오래 끌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의미에서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니우쳐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반대로 이제 죄를 자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 죄에 내 자신의 양심이 가려지게 되어서 회개는 점점 더 불가능한 무엇이 되어가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은 자신의 이제는 그 악을 선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회개의 그러한 극적인 요소가 함유가 되는 이유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요. 유령이 나타나야 또 아들이 목숨을 걸어야 이제 그 회개를 할 정도로 그 스크루지나 뭐 다스베이더나 이제 공통점은 그 악의 기관이 그 어떤 죄의 기관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무거운 것을 돌리려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을 한 장 깼을 때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고 또 변상도 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한 장을 깬 유리창이라면 거기에는 실수의 여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수의 부분이 또 더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유리창을 차근차근 한 장씩 깨기 시작해서 한 건물 전체 유리창을 다 깨버렸다면 그거는 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나의 고의적인 마음이 더 클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잘못을 고백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건물의 주인에게 이제는 아예 해코지를 해서 나의 잘못을 덮어버리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이해 자체가 무거워진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회개라는 것은 죄의 무게와 비례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다라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그렇게 하시죠.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당신을 인간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육신을 입히셔가지고 바로 우리 곁에서도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랑을 믿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그 회개의 용기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또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